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전 협상이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됐다고 터키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이날 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섯 번째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 개시에 앞선 연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정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정당한 우려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공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중한 나의 친구로 부르며 가장 진실된 안부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안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한 휴전 중재에 착수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이번 노력은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고 전쟁 종료를 위한 진지한 정치 협상의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요청했다며 그리피스 사무부총장이 이미 일부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2일과 24일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우크라이나의 적대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는 국가 존립 위협 상황에서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작전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핵 사용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존재론적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핵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한 안보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도살자로 비난하며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개인적인 모욕이라면서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러시아의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소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개국 G7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어제 화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의 천연가스와 연계된 기존 계약들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대금 결제 수단은 유로 또는 달러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에너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G7 장관들은 러시아의 방침이 일방적이며 가정 난방과 전력 창출, 전력 사업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관한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블화로 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영향을 받을 회사들에게 푸틴의 요구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 전체를 포함해 자국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G7의 루블화 대금 결제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가 천연가스를 공짜로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보고서 NDS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기밀로 분류된 가운데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요약부는 중국으로부터의 다영역 위협과 러시아의 극심한 위협에 최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국방부는 요약문에서 최우선 목표는 본토 방위임을 명시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최고의 추격하는 도전이자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또 다른 최우선 목표로 전략적 공격의 억제와 도발을 억제하면서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 합동군의 재생성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조직을 각각 2, 3순위 위협으로 분류한 것처럼 국방부는 이들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유행병 등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각군과 영역 통합에 초점을 맞춰 사상 처음으로 핵태세 검토와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를 동시에 조율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이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일 세 나라가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하와이에서 합참 의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려져 모든 지역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 2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2.5m, 서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신형인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앞서 16일 시험 발사한 화성 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할 당시 파편으로 민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제출한 현안 보고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 15형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주장 화성 17형을 화성 15형으로 평가하는 근거라는 설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ICBM을 고각으로 쏘아올린 뒤 이튿날 신형인 화성 17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화성 15형을 쐈으면서 화성 17형을 발사한 것처럼 기만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 미사일을 화성 15형으로 평가한 근거는 비행 특성과 영상 속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그리고 미한 평가 일치 등 다섯 가지입니다. 국방부는 먼저 탄도미사일은 탄종별로 상승 가속도와 연소시간, 단분리시간 등 고유의 비행 특성을 갖고 있는데 탐지된 비행 특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화성 17형보다는 화성 15형과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 보도한 영상 속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림자가 서쪽으로 생겨 오전 8시에서 10시에 찍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발사 시간은 오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4일 미사일을 쏜 시간은 오후 2시 24분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발사 당일 순환 날씨는 구름으로 대부분 덮여 있었는데 영상에선 청명한 날씨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각종 미한 공조회의에서 미국도 한국 측의 분석 기법과 평가 내용에 동의했다며 미국 측도 상세 분석을 진행 중이며 화성 15형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화성 17형은 액체연료 엔진 4개 묶음으로 엔진 2개짜리인 화성 14형 또는 15형보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며 16일 실패 이후 8일 만에 이루어진 재발사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6일 순환비행장에서 화성 17형을 발사했지만 고도 20km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공중폭발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도 지난 16일 ICBM이 발사 직후 공중폭발했을 때 원인 규명에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는데 북한이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공중폭발했다는 건 일단 추진체가 로켓 엔진이 폭발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이제 상당한 사고 조사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려면은 원인을 찾는데 수개월은 걸려요. 만일에 설계상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검증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거고요.
국방부는 북한이 이처럼 기만 행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16일 화성 17형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 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최단 시간 내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2017년에 이미 발사에 성공해 신뢰도가 높은 화성 15형을 대신 발사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의 비공개 현안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시험 발사한 화성 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국방부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폭발해 평양 상공에 파편비가 내렸다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원은 평양 시민이 화들짝 놀랐고 민심 위반이 체제 불안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빨리 해결하고자 급히 화성 15형을 쏘아넣고 화성 17형 발사 성공이라고 선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외적으로는 비행 재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 미국과 국제사회의 ICBM 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강변하고 군사강국 지위 확보와 협상력 제고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24일 발사한 화성 15형을 정상각도로 쏘아올리면 사거리가 13,000km 이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에 화성 15형을 발사했다고 해도 2017년 11월 발사한 것보다 일부 성능 개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북한이 향후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위원들의 관련 사전 질의에 북한이 ICBM 추가 행동을 단행한다면 미 전략 자산을 포함해 미한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상황을 고려하면 미 전략 자산 전개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앞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규탄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 두 나라의 반대 때문임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한 2397호 결의의 이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까지 미측하고 사실은 그 의견 교환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그게 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데 대해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 상황 속에서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꼽혔던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조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어떤 북한의 도발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라는 아주 명백한 논리예요. 그 쌍 중단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를 했다. 그 의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중국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미국이나 일본과 간극이 있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세 나라가 뭉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훈련과 정보 공유 등 세 나라 간 군사 공조가 한층 긴밀해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일 세 나라가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하와이에서 합참 의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크밀리 미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이 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과 원 의장은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간주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며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인 가운데 대북 대응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강력한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던 2017년과 달리 금지선으로 간주됐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열린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도록 한 앞선 결의 2397호의 일명 트리거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고강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 28항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 혹은 대륙간 사거리 역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할 경우 중대 조치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유류 수출에 추가 제한을 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미국은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안보리 새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이사국들에게 배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소식통은 28일 BOA에 결의안 논의는 종종 수주가 걸리는 만큼 채택 시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새 결의안 채택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관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쥐고 있어 결의안 채택을 위해선 이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를 채택할 때도 결의안에 들어갈 문안과 제재 수위 등을 놓고 중국, 러시아와 장기간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2017년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의 ICBM에 대응해 열린 25일 회의에서 안보리의 가장 기초적인 대응 조치인 언론 성명마저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물론 중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9번의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2017년에는 8차례의 언론 성명과 한 차례의 의장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도발 강도가 가장 높은 ICBM이 발사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법적 구속력도 없고 공식 기록으로 남지도 않는 언론 성명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결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되며 언론 성명은 언론을 대상으로 9두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언론 성명마저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 결의안 채택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대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재 완화까지 요구한다는 점도 안보리 차원의 대응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등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으며 지난해에도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또다시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와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는 24일 회의에서 여전히 이 초안이 유효한 상태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정용 한국 외교장관은 2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 측과 의견 교환을 했지만 결의안 채택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안보리를 통한 대북 추가 조치를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25일 B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엔 안보리는 무력화된 상태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난 30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is paralyzed. We haven't been in this situation for three decades. And so we've gotten used to being able to
이어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유엔 안보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분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북한 문제 등을 다루는데 유엔 안보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의 여러 사안들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미국은 새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8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3자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새 안보리 결의안 추진과 관련한 3국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새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And no matter what, sanctions regimes require regular updating and maintenance.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재 체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갱신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무난 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미국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제재 회피 시도를 조사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5일 1718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262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627 of the year 2022.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고 사실에 기반한 독립적인 평가, 분석, 권고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의 향후 일정도 제시하면서 30일 이내에 향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8월 3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내년 3월 3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5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위원회의 활동 지원으로 특히 제재 불이행 사례 등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기관, 기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해 조사 분석하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해마다 3월경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공식 발간 이전에 언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은 전문가 패널의 업무 방식이 개선돼야 하며 보고서 사전 유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모든 당사자가 보고서의 공식 발표 전까지 보고서를 보호하길 바란다면서도 전문가 패널의 권한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continues to be indispensable.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제재 회피 시도를 조사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북한의 도발 고조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며 패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패널의 작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미국은 전문가 패널 측에 올해 초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건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들의 안보리 관련 결의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가 전문가 패널 보고서 유출과 신뢰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n performing its duties in strict adherence to its mandate, there is a need for the panel to improve its working methods and carry out its work.
장준 대사는 2021년 중간 최종 보고서가 공식 발표 이전에 언론을 통해 세부 내용이 유출됐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보고서 유출과 정보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언급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유출과 신뢰성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고 제때 해결되지 않는다면 패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이날 결의안에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유출 방지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잇따라 시험 발사한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CBM 발사로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it's likely. I think it's very possible, and I think that you know Kim Jong Un is going to continue to do that until he gets concessions.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기 위해 긴장, 위협, 도발을 사용한 협박 외교의 일환으로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ICBM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미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화성 17형이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ICBM을 발사했지만 미 언론의 보도가 거의 없었고 미국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준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지난해 1월 열병식에서 공개했지만 아직 시험하지 않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2017년에 위협했던 것처럼 괌을 겨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일본 상공에서 아주 먼 거리까지 ICBM을 쏘아올릴 수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ICBM 실험에서 한 발 더 나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a nuclear test is certainly possible. Maybe not in the next, you know, week or two, but sometime in the coming months, I would expect it.
베넷 선임 연구원은 아마도 1, 2주 내는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심지어 북한의 핵실험에도 안보리 결의를 얻어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Then when they launched a Hwasong-12 intermediate range missile earlier this year, it was sort of starting to step across the red line.
북한이 올해 초 12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종의 금지선인 레드라인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2월 말과 3월 초 최근 두 번의 ICBM 발사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듯한 움직임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됨에 따라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김일성 생일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다음 달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VOA에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looking at the pattern of behavior from Pyongyang, I think it's quite possible. There are reports that the missile tested was Hwasong-15, not 17.
매닝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ICBM을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존의 화성 15형이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화성 17형이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 어느 시점에 시험 발사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매닝 선임 연구원은 핵실험장을 재개하기 위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따라서 그들이 핵실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충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북한 기업 한 곳과 러시아 기업 두 곳이 제재 대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추가 대북 금융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소재 조선 은금회사, 러시아 소재 기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아그로 소유즈 상업은행 등 모두 세 곳입니다. 호주 외교부는 이들 기관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은금회사와 아그로 소유즈 상업은행은 지난 2018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호주가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된 부흥무역 등 북한, 중국, 러시아 기관 각각 한 곳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 24일 ICBM 발사 재개 이후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미국에 이어 호주가 두 번째입니다. 호주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ICBM 시험 복귀를 규탄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이 불안정을 일으키는 북한의 행동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우리 영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북한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우려는 이들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상화하거나 국제적으로 묵인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안보리가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재 집행에 여전히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도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고 미국, 한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룰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주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별도로 2006년부터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독자 제재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대한 호주의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미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북한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변했고 26%가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51%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느 정도 우려한다는 응답이 29%를 차지한 반면 거의 우려하지 않거나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성인 1,0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가운데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되는 사안으로 허위 정보 확산을 꼽은 응답자가 74%로 가장 많았고 전 세계 중국의 역량과 사이버 공격, 전 세계 러시아 역량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인들은 전염병 확산, 이란 핵 프로그램, 불법 이민에도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대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한 위험성을 조사할 것을 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2022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 23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2022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지원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을 2023 회계연도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난해 중순 하원을 통과한 지 약 8개월 만에 상원의 심의를 받고 있는 국무 예산안에는 이번에도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지원 활동에 한해서만 허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중 일부는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지출해야 합니다. 또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국무예산안에는 이번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세출위는 예산안에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 국무부의 원조를 받는 해외 정부 중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현재 물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예산안 보고서에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무실이 이산가족의 행방을 찾고 상봉을 제한하는 제3자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실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 브로커 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과 잦은 사기, 브로커와 북한 당국 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회가 비밀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동생을 만나게, 동생이 기다린다. 가서 보면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낯선 애들이. 네. 그러니까 가서 못 만나고 온 사람들이 이제 신문에 낸다고요.
이산가족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브로커들에게 많게는 수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아무도 없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있는 사례가 70%에서 80%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브로커와는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상봉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한 돈을 환불받을 길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차희 대표는 또 브로커들은 북한 관리들과 함께 활동하며 이산가족 상봉 사기 행각을 이어간다며 이산가족이 지급한 비용의 50%에서 70%가 북한 당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 사이에 이산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보내면 현금 그러니까 보내면 거기서 몇 퍼센트는 북한 정부가 먹고 그다음에 이산가족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차희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브로커 활동은 1990년대 활발했지만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시작된 2000년대 들어선 많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류된 미국인을 데려오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재임 시절 미국인 인질을 데려오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7일 미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미국의 안보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 대담에서 국무장관 재임 시 자랑스러웠던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were also incredibly diligent about getting Americans home when they were held hostage. I'm really proud of the work we did there.
폼페이오 전 장관은 우리는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일을 매우 열심히 했다면서 나는 우리가 한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처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밖에 대중국 강경정책,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이끈 아브라함 협정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앙정보국 국장에 이어 국무장관을 지내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지난 2018년 5월 평양을 방문해 당시 북한에 억류 중이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과 톱다운 방식의 북핵 협상에 나섰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막았다고 자평해왔습니다. 북한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유예에 나섰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에게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하는 등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4월 말 세심하게 조정된 실질적 접근법을 통해 대북 외교를 모색한다는 기조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대북 외교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은 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30대 탈북 여성 조진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조 씨의 네 번째 사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조지아주로 이주한 조진혜 씨.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탈북민과의 인연으로 간병인 회사를 설립하려 했던 계획도 무산되면서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니저다 보니까 테이블마다 거의 다 가서 한 번씩은 봐야 되고 부족한 게 있는지 눈으로 보고 이제 더 서브를 해드려야 되고 주방에 음식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고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또 막 무침이 안 나오면 또 막 고추 썰고 뭐 양파 썰어가지고 무침을 막 하고 나면 이제 마늘을 손에 건드린 상태에서 또 테이블에 가서 손님 테이블 고기 굽는 게 막 딸리고 타면 또 그걸 뒤집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올 때는 이제
한국 음식점 관리를 맡게 됐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면서 조지아주에서의 삶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워싱턴을 떠났던 진혜 씨에게는 탈북민 지원단체를 그만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 미국에 처음에 와서 살면서 한 3년 정도 살면서 정말 힘들게 정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또 저희를 중국에서부터 도와주고 데려오신 윤여 목사님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난민 정착하는 거는 도와준 적이 없으셔가지고 뭘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사러 가는 것도 누구한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10분만 가면 된다 그래서 걸어서 1시간을 갔는데도 마트가 안 나와서 다시 전화해 여쭤보니까 사실 차로 10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5km 거리인 줄 모르고 무작정 걷기 시작한 길이 1시간.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문화적 충격이었죠, 저한테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하다 보니까 정착을 하면서 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목사님들 뭐 한국 미국 목사님들 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많이 자유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왔는데도 그렇게 이제 어려웠는데 북한을 금방 떠나서 오거나 나같이 중국에서 오래 있지 않고 자유를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은 미국에 정착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낯선 곳, 낯선 언어, 미국 내 정착에 대한 탈북민의 공통적인 고충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진혜 씨. 왠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탈북자 기자 출신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는 미국에 사는 미국 탈북자들한테 비행기표를 줘서 한 곳에서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요. 그 장소에 초청이 돼서 몇 번 갔다 오면서 그때도 가는 길이었는데 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많은 탈북자들을 보면서 어려운 얘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음이 찹찹해졌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고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감리교에서 이제 그 감독하시던 그 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자. 우리도선 남을 섬기고 같은 탈북자를 섬기면서 리더로서 살아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이런 거를 진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와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또 목사님 저를 쳐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탈북자 기자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저 돌아와서 이제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됐죠.
마음에 두고 엄두를 내지 못했던 탈북민 지원 활동을 시작한 진혜 씨.
만두도 뭐 몇만 개씩 만들고 만들어서 얼려놨다가 또 김밥도 몇백 줄씩 만들었다가,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서도 판매를 하고 외부에서도 판매를 하고 또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미국 대통령을 만난 조셉이라든지 또 헤라니마라든지 뭐 LA에 있는 탈북자분 또 싱글맘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울 때 집세 내주고 전화비 내주고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다 같이 나와서 탈북자 도와준다고 열심히 음식 만들고 빚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탈북자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북한에 대한 자세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기도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동생을 부대표로 두고 탈북민 언론인과 미국인 인권운동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시위에 참여하고 강연을 이어가고 UN에서 증언하는 등 탈북민 인권운동가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제일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UN에서 UN 전 세계 이제 대표들이 다 모인 곳에 북한 대표부 사람 두 명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스피치를 할 때 북한 대표부들이 막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말을 못하게. 그리고 자기네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미국 패스포트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I am North Korean American이고 I have passport, so I'm the citizen of United States. 그렇게 하고 제가 패스포트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사진이 찍혀가지고 미국 언론에 엄청 많이 나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북한 사람이 철전지 원수 미국 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미국놈이라고 부르는 탈북 여성.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눈물의 증언을 했던 일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진혜 씨는 자신을 북한계 미국인, North Korean American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국민이고 싶지도 않고, 북한에서 태어난 다는 것 자체가 나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니, 중국에서 난민으로 이제 통해서 오면서 I-94라는 이제 서류를 처음 받았었고, 그 서류를 받고 이제 1년 만에 나왔나 영주권을 받았는데, 딱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North Korean이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주권을 받고도 그냥 짜증이 났었어요.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걸 볼 때마다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라는 게 없이 그냥 살아왔었는데, 5년 만인가 6년 만인가 이제 시민권을 땄는데, 시민권을 따러 들어가서 이제 선서를 하면서 미국 국민으로서 뭘 지켜야 하며 어떤 거를 봤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며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막 재판장이 해주고 있는데, 그때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고, 또 사인을 하러 이제 갔더니 그 여자분이 너 지금 몇 분 동안 계속 울고 있던데 왜 우냐 그런 얘기도 해줬고, 또 감격하면서 이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또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 원래 이름에서 에스더 조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류를 주는데,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이제 축하해 주셨어요. 그걸 받으면서 나도 드디어 어느 나라 국민이 되는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 순간의 기쁨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인 기자 출신인가 그분이 북한에 갔었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있었는데 미국에서 옛날 저 대통령이 가서 그분들을 이제 맞이한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몇 번을 보다 보니까 나는 어느 나라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다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조진해라는 개인의 안녕을 세계 최강국 미국이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뷰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려져 모든 지역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 2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2.5m, 서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 신의주는 흐리고 비 내리겠고 최저 5도, 최고 11도, 강계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0도, 해주 개성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5도, 최고 11도, 개성 최저 2도, 최고 14도, 함경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장진 최저 영하 1도, 최고 5도, 해산 최저 영하 1도, 최고 8도, 선봉 최저 3도, 최고 10도, 원산 최저 6도, 최고 12도 기온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1에서 2.5m, 서해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전 협상이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작됐다고 터키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이날의 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섯 번째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을 주최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 개시에 앞선 연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정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정당한 우려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중한 나의 친구로 부르며 가장 진실된 안부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한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한 휴전 중재에 착수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이번 노력은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고 전쟁 종료를 위한 진지한 정치 협상의 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 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요청했다며 그리피스 사무부총장이 이미 일부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2일과 24일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우크라이나의 적대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는 국가 존재론적 위협 상황에서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작전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핵 사용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존재론적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핵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한 안보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도살자로 비난하며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개인적인 모욕이라면서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러시아의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소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G7은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겠다는 러시아의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G7 에너지 정관들은 어제 화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의 천연가스와 연계된 기존 계약들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부분의 대금 결제 수단은 유로 또는 달러로 지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하백 독일 에너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G7 장관들은 러시아의 방침이 일방적이며 가정 난방과 전력 창출, 전력 사업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관한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블화로 결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영향을 받을 회사들에게 푸틴의 요구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연합 전체를 포함해 자국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국 대변인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G7의 루블화 대금 결제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가 천연가스를 공짜로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기밀로 분류된 가운데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주요 요약문은 중국으로부터의 다영역 위협과 러시아의 극심한 위협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국방부는 요약문에서 최우선 목표는 본토 방위임을 명시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최고의 추격하는 도전이자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또 다른 최우선 목표로 전략적 공격의 억제와 도발을 억제하면서 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 합동군의 재생성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조직을 각각 2, 3순위 위협으로 분류한 것처럼 국방부는 이들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유행병 등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각 군과 영역 통합에 총점을 맞춰 사상 처음으로 핵 태세 검토와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를 동시에 조율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최근 군사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 일자 머네시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는 매우 모욕적이라고 오늘 반박했습니다. 소가발의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 같은 비난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할 뿐 아니다.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접근법은 모든 파트너들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며 안보 협정은 솔로몬 제도 스스로가 요청했고 어떤 압박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정학적 패권 경쟁에 뛰어들 의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